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이 북한 체제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 위원장이 전날 6.25 전쟁협정 67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다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적대 세력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뢰하고 효과적인 자주국방 전쟁 억지력 덕분에 더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미래는 영구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양측이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제한됐던 고체 연료 사용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500에서 2000km 고도를 비행하는 저궤도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군의 ISR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반도 전체가 한국군의 24시간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정대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퍼 후이스겐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좋은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회의를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점을 고려해 이사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대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T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논의를 논의했다면서 이것이 정대유 혹은 정대유 제품의 대북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홍콩이 영국과 캐나다, 호주와 각각 맺은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왕넘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결정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세 나라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홍콩과 이들 세 나라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협력협정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 양국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는 마이애미 말린스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 따라 어제 예정됐던 두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미 언론은 말린스 선수 11명과 코치 2명이 지난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필라델피아에서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6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스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 1,600만 건의 확진자와 6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WHO에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평화체제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밤까지 평안도,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2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외참전용사회는 한국전쟁이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전쟁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을 희생한 모든 용감한 미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1953년 이날 한반도에서 벌어진 3년간의 전쟁을 끝낸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이라는 문구와 함께 워싱턴 내셔널몰 인근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 국방부의 토마스 맥카페리 보건담당 차관보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을 축하한다며 한국전쟁에서 복무한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군 의료관들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한다고 맥카페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가장 추운 겨울과 가장 더운 여름에 싸운 한국전 참전 미 해병대 전우들을 기린다는 메시지를 공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폴 미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의 정전협정 기념 트윗을 올리며 한국전 참전 용사인 자신의 아버지를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 당시 복무했고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복무했다며 2차 대전과 달리 한국전은 전장에서 희생한 이들을 진정으로 예우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외 참전용사에는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 변함없는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중단을 가져온 휴전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외 참전용사에는 자체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36,576명의 미국인이 한반도에서 목숨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1990년대까지 지속됐고 공산주의는 여전한 위협으로 남았지만 한국전쟁은 민주주의의 승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 참전 군인들은 피할 수 없어 보였던 공산주의의 장악에서 한국과 일본을 구하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참전 용사회는 67년이 지난 지금 이들 시민들이 누리는 번영은 북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며 자유를 위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27일로 체결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 협정으로 일단 전쟁은 멈췄지만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수십 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VOA는 67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돌아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평화체제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see.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년이 된 한국전쟁의 종전을 논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문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이 담긴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나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결렬됐습니다. 이후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 이행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And we made no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And they go hand in hand, denuclearization effort and peace process effort. So it's impossible to really get to peace until, you know, we make some progress.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노력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어느 정도 비핵화 진전을 낼 때까지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현재 비핵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라며 비핵화와 별도로 평화체제만 논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할 때 미국과 북한이 상대의 의도를 섣부르게 추측하고 성명 문구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이후 실질적인 협상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한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화체제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 당시 이를 가볍게 넘긴 점이 근본적인 패착으로 지목됐습니다. 우선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체제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o if you talk about a peace regime that also includes an end of war declaration, a peace treaty, an end to sanctions, end to strategic and nuclear assets,
미평화연구소 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제재해제, 한반도 내 전략 핵 자산 철수,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끝내기 위한 조치들을 모두 포함하는 평화체제에 무척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체제는 미국이 더 이상 북한과 전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평화적인 상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presume that for Pyongyang, i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truly no longer would be in a position to
실제로 북한은 지난 2년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줄곧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체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robably been more open and willing to consider establishing a peace process than any other U.S. administration, but it had to be in conjunction with a denuclearization process.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고려하는 데 열린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 과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대탕트, 즉 관계 개선만을 원했고 미국은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교환하는 것을 고려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도 포괄적인 비핵화 과정 안에서 미국은 병행적으로 평화 절차도 연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김여정의 7월 10일 담화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현재 핵무기 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안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평화 구축 문제까지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 공통 분모를 찾는 탐색적 대화일 것이라며 그런 토론에서 평화 조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주제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테리 연구원도 미국 대선 직전에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경우 종전 선언을 맺을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프랭크 엄 연구원은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온다면 미북 간 평화 체제에 대한 잠정 합의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y maybe it could help momentum by happening in the beginning. It can't be jus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I think if there was a smaller deal that includes an end of war.
특히 협상 초반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협상에 동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종전 선언에 더해 핵 미사일 실험 동결, 일부 제재 완화, 연락 사무소 설치 등 스몰 딜에 합의한다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리 연구원도 종전선언은 대단한 조치가 아니고 미국과 한국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협상용 카드라면서 사실 지금보다 더 일찍 종전선언 카드를 미국이 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Whoever is elected president in November will want to reduce the tensions with North Korea. We'll want to tak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 think this is a card.
피츠패트리 연구원은 11월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과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길 원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신임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도 신임 대통령이 누가 됐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회담의 형식이 다를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ery clearly, President Donald Trump is prepared to, in my view, to continue with the high-level summits to include himself, Chairman Kim Jong-un. Whether President Biden would want to start out at that level or would want to see like we did with th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신과 김 위원장이 직접 정상 회담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정상회담을 이어갈지 실무회담부터 시작할지는 선호하는 절차의 문제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거듭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며 북한이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보는 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준비한 두 차례 기획보도 오늘 순서로 마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새삼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정전협정 기념일을 일컫는 이른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인 27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70년에 대해 결코 평화식이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며 북한의 발전을 억제하고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가증됐다고 말해 엄중한 정세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핵 보유국의 길을 걸어왔다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휴전 67주년을 계기로 핵 억제력과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체제 수호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노선을 확인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입에서 이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면서 지난 5월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4차 확대 회의 차원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5차 확대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쟁 억제력으로 표현의 수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 억제력과 핵 보유국을 새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금년 들어서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 보여주고 이 핵은 우리 체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미국에게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도 내 핵을 포기시키려는 그런 어떤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느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에 대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라며 이는 향후 협상이 미국 측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가 동시 진행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한 반면 중국에 대해선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위에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남중국해와 홍콩 국가보안법, 무역 갈등 등으로 미중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북 협상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면서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한국전쟁 당시와 같은 냉전적 대결 구도로 이해하면서도 다만 미국과의 협상판을 당장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통해서 뭔가 경제발전과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그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하게 지금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든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 상당히 애증의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는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휴전일은 이른바 꺾어지는 해도 아닌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단체 행사도 자제하는 가운데 노병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열린 5차례 노병 대회 중 직접 참석해 연설까지 한 것은 2015년 4차 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에서 노병은 한국전쟁은 물론 항일 빨치산 투쟁의 상징이라며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안팎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강조해온 항일 빨치산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자력 갱생하자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가 강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제국주의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엄혹하게 지금 제재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노병들이 우리 조국을 모의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정은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한편 이번 노병 대회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룡해와 박봉주, 리병철, 리일환, 최휘, 최부일, 리만건, 오수용, 조용원 등 주요 당 간부와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 최영림, 양영섭, 태종수, 리명수, 리용무, 오국열 등 참전 경험이 있는 당과 군 간부들도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스위스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협상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가국인 스위스는 27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오직 협상 과정과 외교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에 즈음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의 부재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67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1953년부터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가국으로서 정전협정 틀 안에서 휴전 감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서명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4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어 출범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정전협정 체결 67주년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 진전 상황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유관 국가들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에리카 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서면 답변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먼 미래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은 모든 당사자들이 한국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백만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남북 간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 도출로 이어지는 남북 대화의 재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정전협정 67주년 등 6월과 7월에 이어진 기념일은 유관국들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 겸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의 덕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27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원격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원했든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와 관련해 첫 번째는 미북 양자관계의 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 연락사무소 운영 등을 통한 일정 수준의 외교적 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단체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군사 분야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존재하는 냉전적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We have the mentality of the Cold War where North Korea is always the enemy. Everything that happens is always their fault and vice versa.
미국에게 북한은 늘 적이고 모든 잘못은 북한 탓이며 북한도 미국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 강한 국가라며 먼저 전쟁적 사고방식에서 평화적 사고방식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냉전적 사고의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개방적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 교수는 북한의 체계가 투명해짐으로써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북한이 외부 세계에 보고를 한다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articularly if we can monitor what's going in, if we have the World Bank going in because their mechanisms are transparent, they have to report back outside. then this itself brings along a momentum.
전 세계가 북한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세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국방태세 기획국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북경제 지원 분야에서 합심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울뿐인 서명이나 선언 같은 것들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서의 평화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포괄적 타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ither we aim for a grand bargain that tries to resolve everything, or we think of a peace agreement as a first step, as the foundation of reconciliation and non-violence that allows.
그러면서 다른 현안들을 해결해 줄 화해와 비폭력의 기반으로서 평화협정을 첫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포기에 회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에 이 같은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지금은 결코 일어서는 안 될 기회의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제 이후에 대북 수출량을 50만 배럴 이하로 규정한 대북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제유 보고 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7일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회의 직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좋은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이날 회의를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려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이사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On DPRK, we had a good meeting.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의 호이스겐 대사는 특히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정제유 대북 수출량 한도를 50만 배럴로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들이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톤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질문을 다뤘다며 이것이 정제유 혹은 정제유 제품의 대북 수출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as an agreement that Christian at stake and that is the definition of this conversion rate.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 간 환산율 정의가 시급한 문제라는 데 동의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번 환산율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보고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과정에서 톤을 배럴로 환산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문제가 제재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then countries, particularly Russia and China, that have problems to.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 양도 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보고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으로 이들은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요청으로 정제유 수출 관련 대북 제재 이행을 의제외 토의 사항으로 다뤘습니다. 유엔 주재 벨기에 대표부는 회의가 끝난 뒤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건설적인 방안으로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 등 43개의 나라들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했다는 서한을 대북 제재위원회에 발송한 가운데 열려 주목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약 160만 배럴에 이르며 56차례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조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겸입니다.
미국 하원이 4개 연방 부처에 대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관한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총 2,59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일괄 예산안을 찬성 224표 대 반대 189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무부와 내무부, 농무부, 보훈처 등 4개 연방부처에 대한 패키지 예산안입니다. 하원은 국무부와 해외 원조 활동을 위한 국무예산에 658억 7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4억 6,7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당초 행정부의 요청보다도 211억 5,800만 달러 많습니다. 국무예산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한 겁니다. 특히 대북방송 시간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이번에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이번에도 이들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등의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관한 조항이 올해 처음으로 국무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미베라 의원이 제출한 한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수정안입니다. 미한 상호 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베라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올해 처음으로 국무예산안에 담겼습니다. 하원에서 국무예산을 총괄하는 새추리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SMA를 위해 한국과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리타 로이 하원 새추리위원장은 VOA에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전통적인 5년 단위의 SMA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이 위원장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영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었고 한반도 미군 태세는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심사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 내 한인 지역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인들을 파악할 것을 북한 인권특사 사무실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역사를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수정안은 최종 내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 새추리는 이례적으로 아직까지 각 연방부처에 대한 어떤 예산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올 회계연도는 오는 9월 30일 만료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었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인권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탈북했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겪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무역이나 가족과 만남, 탈북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갔다가 강제 송환돼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재탈북한 북한 여성 100여 명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들 탈북 여성들은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강제 노동, 알몸 수색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5평 공간에 최대 20명이 구금됐고 생리대는 물론 비누와 화장지 등 기본적인 세면 도구를 받지 못했으며 남성 교도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특히 탈북 등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 이들을 구금하는 국가보위성 시설에서 신문과 구타가 가혹했으며 구금 중 사망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여성 구금자는 비인도적 환경에 구금되고 식량을 박탈당하며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just rejected it on the basis of they allege that the witness accounts are biased against the North Korean state and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다니엘 콜린지 인권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측에 미리 이 보고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해당 증언들이 북한에 대한 나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473명의 여성이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다녀왔으며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 사유로 다녀오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알제리가 작년 10월 11일, 작년 3월 11일 기점으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는 북한 국적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의 고용계약이 모두 완료됐으며 작년 3월 10일 이후 갱신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제리는 이번 달 8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7년 9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알제리는 2017년 7월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의 갱신을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제리는 작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 이행보고서도 뒤늦게 제출했지만 27일 정오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간한 2019년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해당 연도에 알제리,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에 북한 노동자가 잔류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직 퇴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국제기구 등은 북한 내 돼지 열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 공개를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축산 방역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초 수위 방역 사업은 축산업의 생명이라며 작은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축산을 하는 모든 단위에서 방역시설을 잘 갖추고 동물에 대한 검진과 우리 소독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퇴치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27일 이와 관련한 DOA 질문에 북한은 지난해 5월 30일 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한 차례 보고한 이후 추가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IE는 전 세계 동물 건강 상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북한 당국에 전염병 신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규정 준수를 권장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OIE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에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했거나 발병이 진행되고 있는 2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가 지목됐습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도 지난 16일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 지역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발생 건수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여전히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월에도 제기됐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북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심각해 돼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 국정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평안북도 내 돼지가 전멸했다면서 국제기구에 발병 신고를 한 이후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민간단체는 지난 25일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청한 대북 방역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과 방역에 필요한 55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레사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레사 김씨가 미국행을 준비했던 중국 베이징에서의 1년. 단어를 외우고 미국 노래까지 들으며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도 왠지 듣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흘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았기에 눈물이 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가사 내용도 그렇게 모르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근데 주로 보면 교회 노래들은 다 이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어쨌든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눈물이 나. 이 노래를 들으면. 찬송가들 부르면.
내가 쓰러지고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할 때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건널 때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Then I am still 노랫말처럼 테레사 씨는 삶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을 때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탈북 후 머물렀던 중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여자분 하나 38살인가 되는 여자분 그때 어떻게 내 동생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누구 도움받을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전화를 이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받은 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화했죠. 동생이 너무 아픈데 어떡하겠냐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 이분이 이제 병원 가서 약도 다 받아주고.
동생이 아픈 다급한 상황에서 자매를 도왔던 한국인 여성과의 만남.
드레스샵 운영하는 여자예요. 드레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남편이 이제 그 샵을 운영하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는데 이제 여자가 같이 이제 드레스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나는 미싱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나보고 같이 자기를 좀 같이 도와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나를 이제 눈 띄워준다고 이제 미국에서 개최하는 이제 드레스 패션쇼 거기를 데리고 가서 그 패션쇼도 구경하고 패션쇼가 어마어마하죠. 완전 거기도 이제 초대받아서 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드레스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인식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도 보내주고.
그 한국인 여성은 늘 찬송가를 틀어놨었습니다.
항상 일할 때면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제 그런 저기 그분하고 같이 안다는 데 없어. 매일 다 다니고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하여튼 많이 다녔어.
중국에서 만났던 이 한국인 여성은 빈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테레사 씨 자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보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한국이나 미국으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자기하고 여기서 이거를 하지 않겠냐 자기가 이제 신분도 다 해준다 하더라고. 한 8개월을 일했는가?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희한테 월급도 줘가면서,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일했죠.
당시 테레사 씨는 중국말도 모르는데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그 고마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에 삶의 은인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라고 주저앉고 말합니다.
혹시 연락이 되세요? 우리가 와서 한 몇 번은 연락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죠.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있다고 한 두 번 전화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늘 마음에 두고 고마움을 새기며 살아간다는 테레사 씨. 삶의 고비에서 선한 마음으로 막막한 삶의 징검다리가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테레사 씨가 머나먼 고향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일까요? 취재진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테레사 씨의 답은 이랬습니다.
지난 미국에서 지난 12년 동안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가장 행복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제가 내가 있는 대로 그냥 힘껏 일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는 때가 제일 행복한 때. 예. 그것만큼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어제도 오빠한테 돈 보내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벌어서 보내니까 오빠도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냥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그리운 가족이기 때문이며 다시 만날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싶고 거기 사람들도 여기 이 사람들처럼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거를 이거를 좀 이거 선전해 주고 싶어 진짜 그 사람들한테. 아, 언제면 북한이 이런 나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는지.
여느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테레사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동생이 언니와 오빠에게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쌀 사기 힘들다는 정도에 먹고 사는 게 어디가 파는 데가 없대. 그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게 옛날같이 무슨 미국에서 쌀 지원해주던가 한국에서 쌀 지원해주는 그런 거나마라도 있으면 북한 주민들한테 무슨 어떻게 하든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시장에 나가던 쌀이 그만큼 들어와 있는데 그것마저 다 끊기니까 지금 막 쌀이 없어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죽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러더라고.
자신의 탈북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는 테레사 씨는 염려 말라, 미국 간 사람들 다들 부러워한다는 말에 안심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빠 보고도 그랬어요. 만나는 날까지 우린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를 다시 부르는 테레사 김 씨.
In troubles come in our tears and we remember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이 노래 보면 왠지 눈물이 나. 왠지 모르겠어 나도.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해 지난 2013년 미국 시민으로서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고 있는 50대 탈북 여성 테레사 김 씨. 10년 후 60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젊었다고 생각하지. 내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지금처럼 그냥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역시.
테레사 씨는 일에는 정년이 없는 것이고 열정이 식는 그때가 자신의 정년이라고 말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다음 주부터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김해나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4년 7월 28일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며 공포 정치를 펼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됩니다. 36살이었습니다. 5년 전 1789년 프랑스 민중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귀족과 특권 세력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등 사회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 계급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에 나섰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 정부가 세워지자 권력을 장악한 혁명 세력은 그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온 성직자와 귀족들을 처형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들 혁명 세력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정치가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부자들에게 강제로 부채를 부과했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함으로써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들도 모두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1974년 7월 27일 페르미도르 반동으로 실각하게 되고 하루 뒤인 197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세운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741년 7월 28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직자이며 사계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안토니오 비발디가 사망합니다. 베네치아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일찍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에 수도사가 됐고 25살에 사제가 돼 베네치아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사로 일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각지를 순회하며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대표작 사계를 작곡했습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음악으로 표현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발디는 평생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500여 곡의 기악곡과 다수의 종교 성악곡과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비발디는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궁 속에 객사하고 빈민묘지에 안치됩니다.